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말씀까지 신약 성경 190면입니다. 3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몬데 사람 고추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딸이 많이 아픕니다. 수술 앞두고 있사오니 성령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옵소서. 김기태 장로님, 곽정득 권사님, 주께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우리 기도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찬이의 4학년 진급과 1월 10일 또 11일 국가고시를 치르는 현정이가 무사히 시험을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실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권승희 성도님, 타교회 성도님이십니다.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가 회복되어 성수주일하며 사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늘 기도하며 깨어 있읍시다. 올해 7월 1일부터 바뀌어지는 법이 하나 있습니다. 성년의 나이가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한 살이 내려옵니다. 이를테면 만 19세가 되면 이제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었다는 것이 성숙한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성숙한 사람은 나이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죠. 성숙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분 짓는 것은 누구를 탓하느냐 이것을 보면은 쉽게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 탓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엄마 탓, 또 아빠 탓, 또 형 탓 이렇게 하죠. 제 집에 꼬맹이가 있으니까 제가 형 탓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밥이 먹기 싫으면은 엄마가 밥을 맛이 없게 해줬다고 엄마 탓을 돌립니다. 학교에 지각을 하면은 엄마가 늦게 깨워줘서 그렇다고 또 그렇게 하죠. 이런 것은 배워주지 않아도 얼마나 창의적으로 잘하는지 모릅니다. 며칠 전에 저희 둘째 녀석이 이제 중학교 2학년짜리 둘째 녀석이 아빠 때문에 이제 아빠 탓을 하는 겁니다. 아빠 때문에 초등학교 3학년 때 낭패를 당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언제적인데요? 그걸 이제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뭐니? 그랬더니 아빠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안 좋다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랬지. 그래서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싸우다가 친구들에게 이 나쁜 놈들아 하면서 손을 일으켰다는 거죠. 이 나쁜 놈들아. 그걸 또 선생님이 보셨대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하도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손을 딱 가리고 이 나쁜 놈들아 그래서 많이 웃었고 창피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탓을 참 잘합니다. 아이들은요. 이 아이가 이 둘째 녀석이 태권도를 처음에 이렇게 배울 때요 참 신기했었나 봅니다. 이렇게 그 몸통 맞기라고 하는 거 있죠. 이렇게 몸통 맞기. 이 아이는 몸통 맞기만 이렇게 하면은 다 막아내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이게 장난치거나 다투거나 할 때 몸통 맞기만 하면은 다 막는 줄 알고 이렇게 있었대요. 되게 많이 얻어맞았답니다. 사부 탓이죠. 다 이렇게 탓을 돌리는 것이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어린이니까 그런대로 봐줄만 하죠. 성인이 되어서도 여기에서 탈피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행복하지 못한 것, 남의 탓으로 돌리죠. 내가 출세하지 못한 것도 남의 탓으로 돌리는, 또 내가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 것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편 탓이고, 아내 탓이고, 부모님 탓이고. 그러면 발전이 없습니다. 문제를 내게서 발견을 하셔야 그래야 고칠 수 있고 책임감 있게 무엇이든지 발전을 시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면 아직 어린 성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 고하에 상관없이 어린 성도입니다.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이거를 가슴속에 깊이 깨달아야만이 그 속에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고 죄에 대한 심각성도 깊이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먹을 불끈 쥐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 고통을 나 때문에 다 당하셨는데 내가 이 정도쯤이야 내가 어렵지 않게 이겨낼 수 있지 않겠나 하면서 일어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36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인데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예수님을 못 박았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3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마음에 찔렸고 그리고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을 했습니다. 보통 이럴 때 나오는 반응은요 우리가 언제 십자가에 못 박았냐고,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군병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 우리가 언제 못을 박았냐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어떤 경향인데요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들은요 내가 그렇게 했노라고, 내가 잘못했노라고, 내가 예수님을 진짜로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고 그들 가운데 애통함이 임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살펴본 것입니다. 사실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이 직접 못을 박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아마 구경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심정적으로 동조했을 것이고 어쩌면 돌도 던졌을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가 다 양심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잘못을 인정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자신을 인정했고 그리고 그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물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일어서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회를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고 완전히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런 길도 보여주시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기에 간접적으로 동참을 했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일어설 수 있는 기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이들에게 주셨습니다. 38절 말씀 보시면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말씀은요 그냥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번역을 해도 괜찮은 번역입니다. 먼저는요, 돌아서라 그랬죠. 회개하라,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헬라 단어는요,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하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다른 것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은 죽었고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나도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로마서 6장 3절을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례는 예수님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죽어 매장된 것입니다. 물 위로 일으켜졌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이죠. 그래서 세례의 삶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함께 누리면서 내 속에 있는 나를 죽이고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사는 것을 세례의 의미, 또 세례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씀을 드리면요, 예수님과 더불어 내가 연합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삶, 세례의 삶, 이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전히 영적인 존재면은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다 드러내면 됩니다만은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한계점이 있는데요. 이렇게 사는 삶이 예수님과 연합된 삶이고 세례의 삶,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삶에 동참하면서 사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겨서 여기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바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한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죽었다가 살아난 성도이기 때문에 여겨야 됩니다. 어떻게 여겨야 되냐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겨라. 그래서 반응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즉 순종하면서 반응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았으니까 반응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는 반응을 하면서 살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순종하고 애를 쓰면서 살라고 하는 것이고, 죄에 대해서는 나는 이미 거기에 대해서는 죽었으니까 모르는 척하고 반응을 하지 말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1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세례의 삶에 동참하는 사람, 예수님의 그 부활, 새로운 생명에 동참해서 사는 성도들은요, 이제 우리가 말을 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내가 봉사를 하려면은 하나님께서 공급을 해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누가 했다고 고백을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내가 했습니다. 이렇게 전심으로 고백을 하라는 것이죠. 메시지 성경에서는요, 더 쉽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받은 것이 만약에 말의 은사라면은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고 엉뚱한 말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받은 것이 남을 돕는 것이라면은 남을 돕는 은사라면은 여러분의 도움이 하나님의 진심 어린 도움이 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찬란한 임재가 예수님을 통해 환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돕는다면은 하나님의 진심 어린 도움이 되게 하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전적으로 이렇게 도우라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러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모습. 이러한 삶을 추구할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도우실 거라.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과 연합한 이 세례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은 그는 늘 성령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거꾸로 회개와 세례의 삶을 하나님과 연합한 예수님과 연합한 이런 삶을 추구하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삶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또 있는데요. 40절 말씀에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거를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또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이 병들고 무감각한 문화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을 때 속히 하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아무리 패역한 세대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바른 진리의 삶이 가능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그 힘으로 세례의 삶을 추구하는 성도들에게는 성령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도 진리로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역시 뒤집어 놓으면 회개와 세례의 삶을 살지 않을 경우에 이 패역한 세상에서 타락한 문화 속에서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쫓아 사는 사람, 이 사람을 진리의 빛으로 인도해 가시는 책임은 성령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건 성령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이런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쓸 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임재해 계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쫓아서 회개하는 삶과 또 세례의 삶을 사는 것은 이것은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해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탓이 아닙니다. 우리 탓입니다. 양심이 무뎌져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있다면 다른 사람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세상 문화 속에 푹 잠겨서 찌들어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다른 사람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전적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선택해서 살아온 우리 자신들의 책임이고 우리의 잘못이고 내 탓인 것입니다. 남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고개를 둘러서 이렇게 보는데요. 정말로 아름답게 성령 충만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성도가 있다면 그 사람 유심히 잘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은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은 유혹을 이기면서 그분이 오랫동안 추구해온 그런 삶의 결실이 바로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살아왔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성령의 열매를 맺혀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한번 잘 보십시오. 사랑과,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는데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열매들은요 금방 맺힐 수 있는 그런 열매들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맺혀지는 열매들이 아니라 오랫동안 쌓여져온 그 인생의 열매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온 삶의 결과라고 한다는 사실을, 결과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이제 내게 주어지는 이 시간들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내가 성령의 이 열매들을 맺히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겁니다. 시간이 좀 많이 있어야 그래 이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것이죠. 이 시간이 모여서 미래의 나의 삶을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미래의 내 삶에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것은 지금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우리의 이 삶의 열매를 보시고 아주 공정한 평가를 내리실 것입니다. 열매로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제게 시간을 한 3개월만 더 주십시오. 3개월만 더 주신다면 이 성령의 열매를 좀 맺힐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앞으로 선택을 하고 말을 할 때에 하나님 제 마음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죄에 대해서는 나는 죽은 자로 여길 것이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습관이 형성되는 데는 한 3개월이 걸린다고 그러죠. 성령의 열매들은요 습관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는요 그냥 한 번만에 맺혀질 수 있는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열매를 쭉 보시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평소에 주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면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고 그렇게 여겨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셔서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믿으면서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갈 때에 1개월, 2개월, 3개월쯤 지나면 그제서야 그 인격의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이 하나씩 하나씩 맺혀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요 금방 맺혀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에게 시간이 주어져 있을 이때에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이때에 우리는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드림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나의 잘못과 나의 죄를 인정을 하시고 내가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어찌할꼬?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일어서시고 회개와 세례의 삶을 사시며 즉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추구하시고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로 여겨서 반응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산자로 여기면서 주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멘 아멘 하면서 반응을 하면서 주님께서 내게 힘을 주셔서 내가 주께서 내게 힘을 주셔서 내가 지금 이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성령 충만한 이런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찬송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면서 하나님 열매를 많이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이 찬송을 한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구름 몰아치고 알을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나 주를 따라가리.